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쏟아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순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이 가족들의 영적인 생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이런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이 기도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실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 속에서 이겨내야 할이 외로움과 고독의 몫이 더 커지는 것만 같은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도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한번 같이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거리낌 때문에 이 목젖까지 맴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채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도 멋진 대사의 프로포즈를 하시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슬픕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리 아셔서 이렇게 슬프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벌써 성별하셨지요? 내가 언제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세워주셨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하지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든지 가라. 너는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다 말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 마디로 예레미야의 이 저항을 정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지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두려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를 예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아는 작은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나보다 내 생각보다 큰 나, 이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복음 증거하는 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매우 겸손해지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목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나 많이 다르죠. 나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내가 어떻게 타인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존재에게 가라고 말하고 거기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주님 좀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의 처음 서두 부분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네,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 땅 아나돗,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절친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들어보셨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누가 됐죠?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자, 네, 다윗의 아들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되었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요, 이 다윗의 아들을 후계자로서 솔로몬을 택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 당시 추방을 당해서 낙향을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부흥,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낙향한 아나돗의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이 왕국의 변두리에서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주석가들은 예상합니다. 왕국의 큰 종교적인 중심지에서, 이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다, 나의 영광을 박탈되게 당했다 라는 그런 약간의 패배 의식을 가지고 아나돗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비판적 생각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통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그 아비아들의 후손 속에서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화되고 내재되어서 성장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언자로 그냥 아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이 정신을 가지고 아나돗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누구보다도 유대를 객관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멸망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기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풍요로운 왕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번성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왕조는 번성번성한다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강인한 민족의식은 있었지만 그 민족을 선택하여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상한 신앙심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맨날 맨날 이겼던 다윗을 몇 대 조 할아버지로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부요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몇 대 조 할아버지 솔로몬,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어쨌든 보호함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그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세상 나라의 결과물로 그저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anyway, 어쨌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막연한 민족주의적 낙관주의가 이 유다를 몰락시킨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개별적인 건데 자신들은 죄 지어놓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서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서 구원이 마치 우리 민족에게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인식, 더 이상 하나님이 유다를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변두리 아나돗에서 온 예레미야가 상대했던 바로 이 그들은 유다의 중심부에서 대책 없이 이 낙관주의적인 믿음으로 삶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힘과 권력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힘센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 유다도 벅찬데 하나님이 열방까지도 예레미야에게 경고하게 하는 경고를 주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말할 때마다 어디 세상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는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처절한 슬픔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 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들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나라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무슨 위로와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을 붉히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삶에 불이익이 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는 두려움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두려움 없는 이 압도적인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도대체 기억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내 남편이 기도하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멋지고 바쁜데 하면서 하나님 없는 막연한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지키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갈 때 언제든지 구원을 잡을 수 있는 꼭두각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착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들입니까? 긍휼,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밤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들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조상들은 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조상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렵다고 했던 야곱, 무엇이 두렵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계신 곳, 이곳이 두려운 곳이고 경외함의 장소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려워했던 그 조상을 가지고 있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구전과 구전을 거쳐서 전설로만 그냥 남아있게 되면서 후대의 야곱의 후손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열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은 청년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그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소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가졌던 감정적 반응은 슬픔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레미야는 예언자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이쪽에다 전하고 또 이쪽에 있었던 불평을 하나님한테 전할 수는 없고 양쪽에 끼어서 아주 난처한 입장을 가진 그와 같은 예언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슬픔의 감정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압박에 대해서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갖춰야 될 외로움과 이 박탈을 견뎌야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실과 박탈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예레미야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고립되는 외로움을 결혼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이 예언을 감당하며 조롱당하고 울었던 그와 같은 선지자로 살았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소명에 그는 울고 또 때로는 슬프다고 얘기했지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울고 힘들어했지만 믿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주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왜 어떤 존재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긴장하고 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담이 넘어서 두려움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진지 너는 가라, 이 말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시나요? 좀 부대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왜 내 청중들을 고르면 안 되나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나 어떡해요? 이러한 두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골라놓은 완벽한 세팅 안에서 오류가 나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불편한 만남을 계속 지속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이렇게 난감한 관계를 질질 끌고 가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불편한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못받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 광신자로 보이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대신에 이 우아한 속에서도 절대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깔끔하게 살고 싶은 그런 내 이력에 돌을 던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불편해지는 그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까지 나오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자식과 나의 가족에게 무언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네, 저는 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짐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이 대책 없는 낙관주의로 하나님의 이짐이 된 유다 백성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생각보다 내 삶과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모습 오늘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삶 속의 그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날들을 우리 이 밤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너 때문에 두려워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때문에 두려워하라.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주는 그들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의 길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원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라고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고 뱀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담이었어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와와 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뱀이 어떤 존재를 꾀느냐. 어설프게 들었던 전에 들었던 하와에게 가서 그것을 물었죠. 그런데 물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그랬느냐라고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변형시키는 그와 같은 죄를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서 정작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는 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저지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 그 역시도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변형의 말씀을 한 죄인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전 진정으로 인정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맨날 그런 말을 해도 그 대화는 하나님 없는 죄의 시작의 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살기로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명장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품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 중에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크리스마스에 자선냄비에 동전 넣는 정도의 의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떠난 그 영혼이 생각나고 여러분에게 별로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아니 지금 너무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됐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기도하는 소명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진지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감을 자각하신 분들 영혼을 향한 궁휼한 마음에서 이 마음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어여쁜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에서 여러분의 소명의 기도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내 삶이 버거워지고 내 몸이 지치면 언제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치고 있었던 단단한 지지자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를 정말 잘 받치고 있어졌던 이 지지들이 이 무너지는 박탈감을 여러분들이 견디시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받은, 기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내야 될 기도의 몫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들려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멋진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며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혹시 지금 사역 속에서 지쳐 계신 분, 교회 일 하다가 혹시 낙심하신 분들, 이미 지쳐서 아예 섬김을 이번에 잠시 쉬고 계신 분들, 다시 헌신했을 때 내 몫의 십자가가 너무 두려워서 나는 아이라 하면서 아직도 고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오늘의 말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anyway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에서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매로 때리기도 하고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면서 어려움을, 예언자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결국 예레미야에게 세상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멸망만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냥 그렇게 멸망 선포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았어요. 이 시간 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연년생으로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정신이 없었어요. 큰아이가 3살 반, 둘째 아이가 2살이 넘었는데 이 기저귀를 못 대고 있어서 더 이상 아이의 기저귀로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는 남편과 저의 가족회의를 거쳐서 막내에게 더 이상 기저귀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았던 그와 같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오늘도 소리 없이 거실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역 표시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봅니다. 저는 둘째가 사랑스러웠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아이에게 엄하게 No, not nice. 예, 지금보다 더 무섭게 예, 가면서 변기에 쉬어야지 라고 바닥을 닦으려고 하고 있을 때 3살짜리 아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정확히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쉬어야 하는 곳을 정확하게 통과했습니다. 장난감 사이에서 바운스 되면서 우리 아이의 오물이 묻었던 그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은 바닥이 젖어서 재미있다고 막 뛰어다니고, 좀 특이한 우리 둘째는 발이 젖으면 무조건 비 오는 줄 알고 우산을 막 쓰러 돌아다녔습니다. 1년 정도 더 살았다고 3살짜리 큰아이가 둘째를 막 혼내고 날립니다. 그때 잠시 멍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줌을 바닥에 싼 녀석이 나쁜가? 오줌을 공놀이로 퍼뜨린 녀석이 더 나쁜가? 누구를 더 혼내야 되나요? 죄를 시작한 사람이 나쁘냐? 죄를 퍼뜨린 사람이 나쁘냐? 신학을 한 엄마라서 이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생각을 계속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빨리 아이들을 오염된 공간에서 분리시켜서 욕조에 집어넣고 씻기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욕조에서 노는 동안 저는 거실을 닦고 또 오염된 공을 닦고 장난감들을 소독하는 일로 분주했었습니다. 2살, 3살짜리에게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기저귀를 늦게 떼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겪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했다거나 엄마가 연년생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심리적 상실감과 우울함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지요. 대신에 배변 훈련을 위한 두 살짜리에게 챌린지가 되는 따끔한 훈련 과정을 그 정도의 혼냄은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지만 성장을 위한 훈련이 자녀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해도 그 후로도 기저귀 떼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로 오염된 곳으로부터 속히 옮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분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염된 곳에서 그것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소명, 말씀 전거하라는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대상, 우리에게 있는 그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을 나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내가 속한 커뮤니티와 땅끝을 향해서 보내실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부족함도 한번 아뢰어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약속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아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 이제는 속히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소명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명을 망설이게 하는 두려움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의식하기가 희미해져서 어느 순간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려운 소명도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